4월 5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짓말과 심판론을 각각 키워드로 내세운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세훈 후보를 추가 고발하고 박형준 후보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투표로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와 일부 언론의 편향성도 문제 삼았죠. 박 관장, 조금 전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역시 난타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놓고 거짓말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은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고 공격을 하자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규정도 바꿔가면서 나온 후보 아니냐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잠깐 봤는데 아주 토론이 치열하더라고요. 류 반장, 재보궐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죠?
네, 여야 모두 자기 편에 유리한 신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긴 것 같다라면서 피말리는 1% 싸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1%요? 네. 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높은 투표율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정말 정반대군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신혜원 반장이 휴가를 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보도국의 신진 기자가 저희와 함께 하게 됐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각오 한마디 듣고 가야죠.
네. 네. 정치부회의는 처음인데요. 이제 잠시나마 일원이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주 한 주에 국내 소식, 해외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고하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요? 알았어요.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근데 기분 탓인가? 신혜원 반장이 휴가를 자주 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분 탓이겠죠. 자, 좋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각자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층 투표 독려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야당 후보에 대해서 거짓말 프레임을 갖다 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영화는 꼭 맨 마지막에 가면 맨몸으로 싸우죠. 이른바 진검 승부입니다. 이틀 뒤면 기호 1번과 2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1 진검 승부의 결론이 납니다. 지난 2일과 3일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0.54%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야 각 지지층이 최대로 모였다는 뜻인데 여느 정규선거 못지가 않습니다. 여야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주말을 계기로 유세장에 오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바닥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과 여당 시장들의 성폭력 사태에 분노한 표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참 과거의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공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우세하죠. 뒤집기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오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해명이 자꾸 바뀌고 있다면서 거짓말 프레임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분을 거짓말 많이 한 사람 뽑아놓고 내 자식한테는 너는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서울시장처럼 높은 양반 거짓말쟁이 뽑아놓고 정치인 거짓말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굳히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무기로 꺼내들어서 이 파란 딱지를 쳤죠.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 신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5차례 걸쳐서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만을 늘려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였는지.
네, 어떻게든 딱지를 뒤집어야 하는 민주당, 과거 대 미래의 프레임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11년 전 스스로 사퇴했던 오세훈 후보가 과거,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일 잘하는 박영선 후보가 미래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오 후보의 시장 시절 혹평을 받았던 용산 참사, 그리고 세빛 둥둥섬을 끌고 왔습니다. 특히 용산 참사가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 이라고 했던 오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6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당시의 시장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용산 참사의 본질은 임차인의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과 폭력 진압으로 서울 시민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세훈 후보는 지난 10년간 무엇을 반성했다는 겁니까?
약 1,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방문해서 자신의 업적이라고 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세금 둥둥섬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4050이 오 후보의 시장 당시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특히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민주당은 이 경우 또다시 투기의 광풍이 불고 집값이 올라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2030 표심에 접수를 하면서 굳히기에 나선 건데요. 2030의 젊은 층의 지지가 높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고무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81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선대위 회의장에 들어섰는데요. 2030 청년들을 줄지어서 오 후보보다 앞에 연설자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오세훈이라는 회초리가 믿을 만한지는 저희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면 그건 지난 4년의 행태를 긍정하는 것이 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4월 7일에 우리 청년의 선택과 함께해 주십시오. 미래 세대의 안목을 밀어주십시오.
정말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꾸밈이 없는, 전혀 정치적으로 채색되지 않은 그런 우리 청년들의 이런 연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글쎄요,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오 후보 정말 감격한 표정이죠. 아까 유세장에 섰던 취업준비생 양준우 씨는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하고 또 조선일보 인턴 기자를 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핵심 수강생이다, 정치권과 연관이 있다, 이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연단에 두 번 올라서 오히려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선거 막바지 남은 변수 중에 하나는 2030 표심 잡기인데요. 민주당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2030 세대를 겨냥해서 청년 교통요금 40% 할인 공약, 그리고 휴대전화용 데이터 5기가씩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심탄회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나 젊을 때만큼 열심히 일하는 후배 요새 찾기 힘들다?
아니요.
그렇죠. 요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뭐지? 아니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박 후보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기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 6km를 달렸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감축 등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오 후보는 친환경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을 비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030 유권자를 줄지어 유세차 연설을 하게 한 데 이어서 젊은 층을 겨냥한 선거운동 선보이기도 했었죠. 올해 59살인 그리 젊지는 않은 태영호 의원입니다. 태민엠의 랩 유세에 이어서 막춤을 선보이는가 하면 셜록 홈즈로 변신해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와줘요, 테로 홈즈.
뭐라고요? 사전 투표가 우심된다고요? 그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물론 막바지 선거운동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에 중대 결심이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해서 모두를 긴장시켰었습니다. 박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취소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중대 결심이 뭐냐? 설왕설래가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박 후보 이렇게 말했죠.
농담 아니에요? 농담?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 네.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가치가 있습니까?
네, 한번 그 답변을 재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사퇴를 합니까? 본인이 네네. 여기는 사퇴 전문가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퇴라는 말에 대해서 저 10년 전에도 사퇴했고 이번에도 뭐 증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한다라면서 현수막에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건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앞장서서 여당의 불리한 일들을 막아내고 그것을 다시 되지 않는 개변으로 설명하는 일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뿐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선거 공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내로남불, 위선, 무능 같은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식 인정한 선관위. 특정 정당 입장에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듯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D-2, 민주당 뒤집기냐, 국민의힘 구치기냐, 거짓말 대 심판론, 프레임 전쟁.
자, 이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더 있습니다만,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여야가 그야말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류 반장이 뒤에 설명했지만, 이제 여야 간에 앞에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이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양당이 이제 주고받은 고소고발이 20건에 달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또 추가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박형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나선 건데 일단 박형준 후보의 새로운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죠?
네,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 LCT 특혜 분양 의혹, 그 부인 명의의 기장군 건물 재산 은폐 의혹은 이미 고발이 된 상태였죠. 여기에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회 레스토랑 운영권과 국회 내 조형물 납품 특혜 의혹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아, 또 총선 때 당내 경선 상대였던 유재중 당시 후보에 대한 성추문 무고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서입니다.
네. 법적으로 조금 이제 용어가 어렵긴 한데 성추문 교사 의혹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에 부산 수영구에서 이제 지금 현재 박형준 후보와 유재중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맞붙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 전 의원이 성추문에 휩싸였는데 그때 피해자 A씨가 박 후보 측에게 5천만 원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당시 A씨는 무고로 법원 판결까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란 얘기고요. A씨는 오늘 김어준 씨의 라디오에 출연해서 성폭력 허위 진술서를 쓴 당일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박형준 후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아는 언니가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돌돌 말린 쇼핑백을 줬다라면서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A씨는 한 사람의 권력욕에 의해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건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에선 박 후보의 의혹이 너무 많아서 당선되더라도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의혹과 또는 이 반발 불신과 이 싸우느라고 아마 1년을 다 보낼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장 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태경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라디오에 A씨와 함께 등장한 A씨의 전남편이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고 절친이라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남편은 아내와 10년 동안 연락을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3월에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연락 안 하다가, 안 하다가 했다고 하는데
배후에 김 후보가 있는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 공작이 얼토당토 않다면서 본인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얼토당토 않는 선거 공작 안 통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카도 흑색선전 선거 이틀 앞두고 오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진 반장은 신혜원 반장하고 성씨가 같아가지고 헷갈리진 않아요. 둘 다 신반장이라서. 같은 위치에 이제 신반장이고. 지금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뭐 계속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내곡동 땅과 관련해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난 3월 17일에 고발한 바가 있죠. 특히 오 후보가 시장 시절이던 2011년 내곡동 땅이 포함된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속보로 다뤘지만 이제 박영선 후보 캠프 선대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성준 의원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또 이제 의구심을 또 낳았죠. 그게 중대 결심이 뭐냐를 놓고서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취소가 됐는데 진 의원이 오늘 오후 4시에 그 서울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대신 기자들의 질문을 일부 받았는데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공무원들을 입회시켜 증인 대지를 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처벌에선 공소시효가 있지만 행정 업무에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했습니다.
유 반장도 취재를 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중대 결심이란 게 뭐예요?
네, 일단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대 결심이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 책임을 묻겠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고발건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박 후보는 앞서 이 중대 결심은 본인과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요. 또 오늘 취소된 기자회견이 또 있는데 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생태탕집 아들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서 협박으로 진실을 틀어막으려는 야만적인 위협행위를 중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진 의원이 기자회견이 취소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나섰는데요. 페이스북에 박영선 후보의 중대 결심이 고작 기자회견 취소냐, 박영선이 후보인 줄 알았는데 출마하신 게 생태탕집 아드님이냐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뭐 관련한 이제 공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박 반장 발제 때 저희가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공방이 아주 많잖아요, 그죠? 그 상당히 오늘 많이 진행이 됐고, 자 이번 선거가 이제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이번 선거에 이제 부각이 됐고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많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또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폭탄론을 제기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집값을 잡긴커녕 국민을 잡고 있다면서 서울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최고로 4배까지나 올라갔고 25곳은 2배 이상 올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인상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1만 8천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고 은퇴자 2만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월 12만 원씩 더 내야 한다. 그런 상황에 몰렸다면서 천성산 도룡령도 제 살던 곳에 살아야 한다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얘기, 재보궐 관련 얘기는 또 박준호 반장 발제 때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중대 결심은 오세훈 고발,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항의 방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은 이제 생태탕집 주인 발언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죠. 생태탕집 주인 아들은 오늘 오 후보가 당시 식당을 방문했던 정황을 공개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었는데요.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호 반장이 관련 소식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됐던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TV토론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야, 너 혹시 그거 기억나냐? 왜 우리 그 마지막에 대판 싸웠었잖아. 그거 왜 싸웠지?
나도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던데.
그지? 싸운 건 기억이 나는데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
싸운 건 기억이 나도 싸운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계속 싸우다 보면 어느덧 싸움의 본질은 망각한 채 싸움만 남은 상황이죠. 다들 연애할 때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왜 연락을 안 하냐로 다투다가 나중엔 왜 말을 그렇게 하냐로 싸우곤 하죠. 오죽하면 SNS 유머 게시판에 커플이 말싸움 벌이는 카톡 채팅방에 캡처본이 늘 순위권에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공감을 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일 텐데요. 내곡동으로 시작된 서울시장 선거 네거티브 공방이 그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은 거짓말과 관심법을 거쳐 이제 생태탕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양측도 모두 잊은 듯한데요. 지금 싸운 이유의 핵심 역시 망각입니다.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오 후보의 기억을 되살리겠다고 나선 사람은 바로 생태탕집 주인입니다. 지난 2005년 내곡동 일대에서 생태탕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 황모 씨인데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왔다가 생태탕 집에 들렀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황 씨의 아들은 오 후보의 옷차림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네.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다.
네, 예,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면바지.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하늘 멋진 구두였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에 익숙하니까 혹시 그 하얀 면바지에 멋진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세요?
그게 그 페레가모? 예. 예.
하지만 저 라디오 인터뷰가 진행되기 불과 나흘 전이죠. 지난달 29일 식당 주인 황 씨가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잠시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모르지요. 오래전이라.
그 경작인 분들도 지금 나는 분명 그 생태탕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정치 얘기도 했다, 분명 그 사장님도 기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는 저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네 제가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런 제 인사한 적도 없고 해서 그냥 손님인 같다 생각하지 뭐 그리고 손님들이 몇 명 있어서 자기들 얘기하는 것을 내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생태탕집 주인이 이렇게 진술을 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도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생태탕이 아니라 생떼탕을 끓인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와 김어준의 정치공작소가 생떼탕을 끓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후보와 김어준 씨는 16년 전 내곡동 생태탕이 질이었는지 매운탕이었는지 추가 폭로해달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말바꾸기에서 생태탕집 주인 말바꾸기로 주제가 반전된 모양새인데요. 조영 원내대표는 어게인 2001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소환한 겁니다.
내곡동 생태탕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대엽이 생각이 나고 선거 끝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김대엽 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후보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근거가 있다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녹음 테이프까지 제출했지만 김 씨의 주장은 결국 허위로 밝혀졌죠. 사기 혐의로 해외 도피 중에 붙잡혀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던 바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생태탕집 주인이 제2의 김대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인 셈입니다. 생태탕집 주인으로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협박으로 들렸나 봅니다. 오세훈 후보의 인상착의까지 기억하던 아들 A씨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오 후보가 2005년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정황을 공개할 계획이었는데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업체로 가져와서 16년 전 오 후보가 결제한 내역까지 모두 받아오겠다고 으름장을 놨었죠. 하지만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이 취소 이유를 대신 밝혔는데요.
생태탕집 사장 아드님과 경작인 김 선생님이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니 기자들 앞에서 밝힌다고 했는데 하도 악플에 시달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해서 신분 노출 시 해코지가 두려워졌다며 기자회견 취소를 아침에 알려왔습니다.
A씨의 지인들도 오세훈 후보가 만약 시장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걱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다시 한번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그 국민의힘 측에서 뭐 생태탕이다, 생태를 쓴다, 어머님이 말을 바뀌었다 이런 걸 보고 상당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어머니인 생태탕집 주인 황 씨가 말을 바꾼 이유도 털어놨는데요. 사실대로 밝혔다가 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했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극구 반대를 하셨는데 야, 뭐 너도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머니 그래도 있었던 일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특히 풍자 대상이 된 자신의 초능력급 기억력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A씨가 오 후보의 당시 모습을 세세하게 기억하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부분이 하얀 반바지. 근데 이제 브랜드를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헤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 거보다는 조금 그 말발이 조금 크더라고요.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길으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당시 오 후보와 같은 브랜드 페라가땡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거군요. A씨는 경작인이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오세훈 의원의 큰 손님을 모시고 왔다 이렇게 귀뜸했다 말했는데요. 결국 네 번째 때는 본인이 성질을 냈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곡동 생태탕 대전은 오늘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로 준비해오는 패널을 꺼내들고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게 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과 내통하셨던 거죠. 네.
들으세요.
그 처남분은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네. 대질신문을 한 번이면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죠. 왜 대질신문 그 증인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아니, 경찰에서, 검찰에서 불러야 가서 하지요.
아니요, 스스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고소는 다 했고요.
어디에 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당장 하시죠.
공신력이 있지요.
보셨다시피 서로 말을 끊고 끼어들고 한숨 짓고의 연속이었는데요. 토론의 얘기는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말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곡동 넘어 생태탕 논란으로 서울시장 선거 네거티브 공방 정입 가경.
자,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에 봤지만요. 두 후보의 선거전 마지막 TV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9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저도 다 봤어요. 그 상당히
말을 다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니 다 봤어요.
중간에 네. 잠깐 나가셨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약간 끝까지 보신 것 같지
않아요? 끝까지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토론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상당히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 그 양측이 다 거짓말을 놓고서 목소리를 높였죠, 류 반장.
네, 상당히 거칠었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관련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히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치러진 선거에 민주당이 당헌을 고치고 공천을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거짓말 공방의 포문은 박 후보가 먼저 열었는데요. 박 후보가 민생 주제 토론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한 겁니다.
이명박 시장과 한 세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시장이었고.
박영선 후보님. 네.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제는
민생하고
지금 민생
관계가
아닙니까?
거짓말은요.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시장이 그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서울시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네, 그러니까 박 후보가 이명박 씨 얘기를 바로 꺼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의 공격에 상당히 거세게 반격했는데요.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후보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한번 보시죠.
거짓말이라고 하면 저는 것입니다. 거꾸로 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러면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까지 바뀌어나가서 나온 후보 자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지금까지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거짓말쟁이니까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아니,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되고 네.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증거가 있나요?
네, 5분의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당 소속 선출직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당원을 고치고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 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박 후보도 오 후보의 발언에 기분이 매우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보니까 이제 몹쓸 얘기 뭐 그런 표현도 뭐 나왔고요. 저도 이제 토론을 쭉 봤는데 뭐 유반장이 뭐 안 봤다고 얘기하지만 다 봤는데 그 서로의 공약을 건설적으로 비판한 부분도 중간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토론의 톤은 역시 이제 감정 싸움 양상이 좀 두드러진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세훈 후보는 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공격을 했고요. 박영선 후보는 정책 수정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초반에 두 후보는 서로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두고 허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여당의 공약들을 자신의 공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졌습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과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설명하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례를 언급을 하자 그건 제가 한 것이다. 제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해봤으니까요.
그건 제가 한 건데요.
그거 뭐든지 다 자기가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제 시장 시절에 결정한 건데요.
글쎄 결정은 거기서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네, 그 지금도 네,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요.
그것을 시작을 박원순 시장 때 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경의선 숲길 본인이 하셨습니까?
제가 시작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자전거 길도 본인이 한 게 아니죠.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한 거죠. 그 자전거 길을 만드는 그것은 국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숟가락만 얹는 거, 이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좋아 보이시긴 하나 보네요. 제가
아닙니다.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네, 오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에 돔 구장을 만들고 대형 쇼핑 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직주 일체 공약에 대해 그쪽 지역 의원들은 박 후보가 공약을 내는데 화를 내더라.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노원구 병 당협위원장이 틀어서 왜곡 전달을 한 것이다. 그런 걸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함께 잘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노원에 가서 유세를 했고 노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가 1인 가구 증가의 공급을 쫓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박영선의 서울시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자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이거 하나냐 다른 건 다 잘 됐고 1인 가구 제때 공급한 건 잘못했다고 한 거냐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꼭 잘 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잘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인 가구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한 부분, 이것은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 예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네. 반성하고 있고요. 박영선의 서울시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네. 그거 한 가지입니까? 이 정부가 잘못한 게?
글쎄요. 더 지적하실 거 있으면
스스로 지적을
하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 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데 아 그럼 다른 건 다 잘 됐고 1인 가구를 제때 공급 못한 거는 반성해야 된다. 그 말씀에 뜻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외에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못하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네. 상향한 것은 잘했습니까?
공시지가는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재산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5번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향 조정해서 서울시민의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는 점도 추가 지적한 건데요. 박 후보는 그걸 당과 조정해서 고치겠다는 거다.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다. 5번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또 박 후보는 임차인의 서름을 생각해야 한다. 5부가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다면서 지금 부동산 값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말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생태탕집 주인 아들의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과정도 이제 박 반장이 설명을 했죠. 일단 그 해코지가 두려웠다라는 그런 간접 설명이 나왔고요. 오세훈 후보가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은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을 놓고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차례 이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민주당은 생태탕집 관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죠.
네, 기자회견이 취소되자 민주당은 이 이유가 국민의힘의 협박 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어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오 후보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무고한 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측은 더 적극적으로 생태탕집을 이용해서 오 후보 공격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 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무도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공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모두 생태탕집을 둘러싼 공방이 정말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혹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조 반장?
네,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019년 장자연 사건 재조사 당시에 윤지호 씨를 의인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여권이 의인 만들기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은 간첩도 같은 경로로 두 번 내려오지 않는데 이렇게 2년 만에 같은 형식으로 풀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 패턴 국민들에게 다 읽혔다라고 비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최고위원은 2019년 4월 경찰이 유인 씨 경호 전담팀을 구성했던 것을 했던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이제 공방이 이제 뜨거운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도 또 관련 논란이 이어지겠는데요. 그렇죠? 내일도 좀 추가 속보를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당인가 야당인가? 야당이죠. 야당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생태탕 공방 점입 가경 박영선 거짓말쟁이 후보 오세훈 존재 자체가 거짓말 설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군소 후보들이 전면에 내세운 명분 가운데 하나죠. 이번 선거에서 양당 정치의 공고한 카르텔을 깨고 돼야 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건데요.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를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형님 한 분이 떴습니다.
다 썩었다. 석박구자. 인생당 기호급은 이수봉입니다.
노래는 심수봉, 정치는 이수봉이라고 본인을 홍보하던 옛 시절은 잊어도 될 듯합니다. 지난 TV 토론을 통해 존재감을 확신히 각인시켰죠. 이른바 수봉이형,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보궐선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님 때문에 이렇게 보궐선거가 된 게 아닙니까? 기업에 대해서 겸허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피해가신다고 하면 차라리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사퇴하라, 협박이다,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를 향해 동반 사퇴하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봉형이 떠오르는 색깔이라면 군수 후보계의 오랜 거성이 있죠. 허본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허 후보하면 역시 공약이죠. 특유의 위트를 섞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전부 성각하고 나가시는 거 맞습니까? 연예수당 준다니까 맞죠? 연예수당이 한 달에 얼마 준다고요? 20만 원. 적은 돈 같지만은 기분이 그게 아니죠? 이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각 가정에서 해결 못하는 미혼 남녀 40대, 50대 반청 20살부터 20만 원씩 결혼할 때까지 80살에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애 못한 사람들 왔죠, 저 여러분? 결혼 안 했죠?
이젠 정치권에 하나의 격언으로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본인이 만든 유행어로 기득권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 사람들 신뢰합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그런 훌륭한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를 꺾고 4위를 차지했었죠. 무소속 신지혜 후보도 거대 양당 심판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1년짜리 서울시장 선거가 아닙니다. 다음 대선, 지선, 총선으로 연결되는 한국 정치 판다리의 시작입니다. 성폭력 정치와 편법, 월법의 정치를 해온 그 거대 양당과 그 기득권에 기대어온 기생정당, 즉 위생정당을 심판합시다.
이른바 샤이 진보, 민주당이 부끄러운 진보 표심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듯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워온 진보 진영 인사들이 대거 후원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표는 자선을 택하는 거다, 뭐 자악을 어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슬슬 이제 괴물로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표만 받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정당이고요. 표만 받고 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정당입니다. 둘 다. 저 사람들이 투표가 끝나면 또 무슨 짓을 할까라는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재용 전 소카 대표도 신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될 사람, 떨어뜨릴 후보 때문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돼야 할 후보를 뽑자는 겁니다. 신후보가 미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기득권 세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자신들이 더 많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발언권을 뺏긴 세대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갈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성소수자를 대변하고 나선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는 안타깝게도 공약보다는 오세훈 후보와 악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첫날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었죠.
저희가 X입니까? 서울시장 후보에게 X가 물류판을 국민의힘 지지자 누구입니까? 제가 X가 확실합니까? 제가 X입니까?
양측의 갈등은 최근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태양 후보가 오세훈 후보 측이 폭행을 했다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오태양 후보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누군가 오태양 후보에게 이렇게 접근을 한 뒤 잠시 뒤 저렇게 오태양 후보가 쓰러집니다. 국민의힘도 영상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영상에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분이 저를 미쳐 머리를 땅에 찧었다는 오태양 후보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요. 오태양 후보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만큼 진실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듯합니다. 군소 후보들이 주장하는 거대 기득권 양당 심판론, 본래 정의당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정의당은 이번 재보선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정의당의 답은 노였습니다.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희망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 패러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박 후보의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느냐고 되물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거대 실망과 거대 절망이 경쟁하는 형국이라면서 차라리 양당 모두 중대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생태탕, 내로남불 선거만 남았다면서 말입니다. 차악도 악이다. 꼭 돼야 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군소 후보들.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락 여부를 떠나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심이 모일지 관심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겁니다.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한국 배우가 단독으로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Oh, I don't know how to describe my feelings. I've been recognized by Westerners. Oh, it is very, very honored and especially by my actor fellow choose me as a supporting actress.
함께 경합했던 배우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I'm very pleased and happy and thank you. Thanks for the sad after. I'm sorry. Everything is not familia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Olivia and Glenn, Close, Maria and everybody. Thank you.
이번 수상으로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배우조합상은 아카데미 회원인 배우들이 동료에게 주는 상인데요. 오스카상은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죠. 아카데미 회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우들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배우조합상 수상자 가운데 오스카상을 놓친 배우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미국 배우조합상을 미리 보는 오스카, 오스카상의 바로미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윤여정 씨는 이번 수상에 앞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도 가셨는데요. 본인이 국제적인 스타가 됐다는 평가에 당황스럽다며 지금의 자신을 만든 건 열등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학교에서 연기를 배우지도 영화를 공부하지도 않았다면서 말입니다. 6년 전 뉴스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아직까지 배우를 하는 거는 제 그 열등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열등의식과 쟤는 안 돼라는 거를 극복해 하느라고 애써서
예.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예.
73살 아시아 여성이 오스카 후보에 오르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미나리가 내게 많은 선물을 줬다는 소감도 밝혔는데요. 윤여정 씨의 이런 마음가짐도 선물 보따리를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60이 넘어서면서부터 나는 이제 그냥 보너스로 사는 거다 생각을 예. 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여유롭게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요. 순리대로, 이 순서대로 그냥 노후를 잘 그렇게 막 욕심내면서 그러면 노추가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많이 놓고
예.
순서대로.
순리대로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오늘 26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제목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봉이 형도 허본자도 기득권 양당 심판 이재용 빼앗긴 세대 신지의 지지.
네, 아무래도 이제 언론들이 이제 양당 위주로 많이 보도를 하지만 지금 군소 후보들도 정말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뛰고 있죠. 아, 그나저나 아까 이제 배우 윤여정 씨가 수상 소감을 쭉 영어로 얘기하는데 막힘없이 정말 수수 잘하네요. 네.
지난해도 그 봉준호 감독이 영어로 수상 소감 말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아이를 드링크 언틸 넥스트 모닝 이러면서 딱 그거 봤을 때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영화인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그래서 윤여정 씨도 뭐 제 본토 네. 구린 발음하고
박 반장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네.
저도 이 발제 때문에 여러 번 이 영어를 들었는데 제가 한 번에 못 듣는 거 보니까 발음이 굉장히 고급지다. 저의 제 발음과는 좀 달리.
조 반장 발음과는 달리. 조 반장은 발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냥 총체적인 영어의 문제인데 토익 몇 점이라고 그랬죠?
저는 국문과입니다.
아니 윤여정 씨도 국문과예요. 윤여정 씨가 국문과 출신이라고. 아,
그래요?
네. 자, 넘어갑시다. 자, 좋아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또 하나 제기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는 거죠, 류 반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006년에 경기도 양평의 농지와 임야를 사들였는데요. 이 땅을 이용해서 최 씨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펼쳐서 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최 씨가 사들인 농지가 문제였습니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 회사는 현행법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보도였죠? 한겨레 신문이 아침에 보도했던 거죠? 네. 그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신 반장.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인 송경식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해당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또 사실관계도 왜곡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 현장 실사와 이 농지 원부 등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취득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에 따른 분담금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요.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서 다시 계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이 기존 세입자와 논란이 됐던 인상분만큼 월세를 낮춰서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소환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주호영은 전세 보증금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라고만 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잘못은 민주당에 놓고 국민의힘 들먹거리는 못된 버릇이 또 나왔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박기영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월세를 인하해서 재계약했다며 병 주고 약 준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결국 안 걸렸으면 모르는 척 지나갔을 일 이거면 됐냐는 식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은 노림수가 뻔한데도 박주민답다. 역시 민주당이라고 추켜세운 거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 말 바꾸기 물타기에 달인답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박주민답다는 겉다르고 속다른 거짓진보란 뜻이고 역시 민주당은 자리 버티려고 잽싸게 말 바꾸고 물타기 한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접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차 본부장 측이 이를 인정했다는 거죠?
네, 차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요.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광철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출국금지를 사실상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겁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를 어떻게 소개시켜줬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힌 게 있어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힌 게 없고요. 그 이 비서관이 이 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해줬고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군소 후보들의 뭐 활약상도 계속해서 좀 취재를 해주고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봉이형 허본자도 기득권 양당 심판, 이재웅 신지의 지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미국에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그리고 중국에선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균형을 잘 잡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시민들이 계란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관련 소식도 신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기 엄마다 보니까 주중 한중미일 간 숨가쁘게 펼쳐진 외교전을 보며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어묵하고도 은밀한 외교가에서는 일단 본심을 숨기는 게 선수죠.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인 줄서기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을 뜯어보면 한국을 향한 메시지, 우리 편에 서라 분명히 드러납니다. 호칭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변함없는 동맹으로, 중국은 한국을 영원한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한국은 영원한 이웃. 中韩两国进行战略沟通, 十分重要, 也非常及时.
내가 더 친하다 하며 여기에 붙으라는 동맹과 이웃 사이, 한국의 균형 회고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동상이몽, 삐그덕거림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한중 양국의 발표자로 내용부터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방안을 언급을 했지만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엔 이런 내용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백신 정책에 동의하고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밝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주말 동안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춘마오 행동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건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프로그램입니다. 시진핑의 야심찬 역점 사업인데 여기 한국을 끌어들인 셈입니다. 일각에서 외교 결례다, 한국이 말려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발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미국과 중국의 발표문을 보면 역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이달 내에 발표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집중이 됩니다. 지난 30년간 역대 정권들의 대북 정책을 모조리 훑고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했다는 게 미국의 설명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수차례 힌트를 줬습니다.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제재와 외교적 대화를 병행하겠다. 트럼프식 톱다운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들에게 정책을 맡길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쯤 또다시 원색적인 비판 담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직은 조용합니다. 북한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번이나 비난 담화를 쏟아내며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표현하면서 거칠게 비난을 했죠. 사실 이 북한의 기상천외한 막말, 대상을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트럼프는 한 나라의 무력을 틀어준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임이 틀림없다.
일본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차넣어야 한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가까이에 둘 존재가 아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은 각 기관의 글쓰기 전문 부서들의 엘리트 직원들이 고안해낸다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엘리트들이 대거 발탁돼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시점과 맞물려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맞서다 숨진 시민들 5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트위터에 What's happening in 미얀마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 생생히 보실 수 있습니다. 총에 맞아서 의식을 잃어가는 어린 아이부터 장난삼아 시민을 겨냥하는 듯한 군부의 모습까지 미얀마 시민들은 오늘도 이 해시태그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금방 삭제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 시민들은 사제 무기 대신에 이 계란을 들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계란에 반군부 메시지를 적은 뒤에 행진을 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Sono vicino ai giovani di tutto il mondo e in quest'ora specialmente a quelli del Myanmar. Che si impegnano per la democrazia, facendo sentire pacificamente la propria voce, consapevoli che l'odio può essere dissipato solo dall'amore.
연일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교민들의 귀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후 교민 총 411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주말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철수 권고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백여 곳이 되기 때문에요. 상황이 악화돼도 생업 때문에 쉽게 철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맹과 이웃 사이 만만치 않은 균형 외교.
4월 한 달 동안에 외교안보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상반기에 이제 한중 2+2 외교안보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이제 주말 사이에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오늘 국방부에서 좀 추가로 설명한 게 있죠.
네, 2+2 그러니까 외교부 외교국방장관 대화인데요. 2015년 이후에 한중 2+2 대화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정의용 장관, 왕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상반기에 열기로 협의를 한 겁니다. 오늘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중 양 외교안보 당국 간 관련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우려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건 사고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계 여성이 또 범죄 피해자가 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 여러 건이 있어요. 일단 증오범죄라는 근거가 나왔어요?
일단 현지 수사 당국은 증오범죄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64살 아시아계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을 했습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산책을 하던 도중에 노숙자에게 배를 찔린 겁니다. 용의자는 22살 여성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도 습격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인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편의점에 흑인 남성이 쇠막대기를 들고 들이닥쳤는데요. 이 남성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냉장고랑 뭐 각종 기물을 마구 부쉈습니다.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욕설과 함께 중국 놈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일단 난동을 부린 24살 흑인은 붙잡혔고요. 편의점 주인은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거주한 한인이었는데 사연이 알려지면서 우리 돈 3,3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증오범죄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인종차별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제미 교포 클로이 김이 현지 시간 3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집을 나설 때마다 호신용 무기를 챙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SNS에도 하루에 수십 개의 혐오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실제로 증오범죄는 나이나 소득, 지역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는 전년 대비 149% 늘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죠. 이제 오늘 신규 확진자는 473명이었지만 지난주에 500명대 막 계속해서 나왔고요. 어제 방역 당국이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 뭐 500명, 1000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우려를 표했는데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있죠, 조반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부장관에게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차질 없이 백신을 도입해서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생활 반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백신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아직 몇 달은 있어야 할 걸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조금만 더 일상에서 고삐를 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이 정말 안 좋군요. 방역 그 수칙 제대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그 거리두기 기준 9일에 발표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맹과 이웃 사이 만만치 않은 균형 외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친 한 줄은요. 노원 새 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인데요. 만 24세 김태현입니다. 그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양심을 품고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피의자가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또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도 조금 전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유로 들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종을 울리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보궐 내일 하루 전이니까 또 잘 취재해요. 네. 여야 반장들, 국회하고. 네.